아멘. 12월 8일 화요일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를 대처하는 법과 이 미련한 그 자가 미련한 행동을 하는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결국 미련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미련함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면에서 미련하다,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죄를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어도 그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미련한 행동을 스탑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미련한 자예요. 이 미련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본질적인 지혜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의 삶에는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회개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자가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기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결국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3절에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한테는 이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귀에는 재갈이 있어야지 또 그걸 움직이게 하고 또 이 말이나 나귀를 다스리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 이 미련한 자에게는 뭐냐면 막대기냐 이 채찍질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제재 조치를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잘못한 미련한 모습을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은 어떤 외부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깨달음이 미련한 자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외부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풋이 가해질 때 그런 비로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대기와 같은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이 깨달음이 없는 자는요, 이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면 안 된다고 이 미련한 자를 대한 이 대처 방법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도 미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함 때문에 거기에 동참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참여해서 이 미련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들과 더불어서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렇게 미련하게 될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을 답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에게는 때로는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해 주면은 그러다 보면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잠잠히 들어주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어떤 그 테크닉이고 어떤 그런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만 이 밀어난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리석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말려들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대답하고 반응해주고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라고 혼동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렇지만 이 밀어난 자가 주위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이 밀어난 자, 그런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진리를 왜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그 다음에 이단적인 그런 요소, 말씀 아닌 잘못된 것들을 막 주장하고 하다가 결국 그런 것을 따라서 대답하다 보면은 요즘에 넘어가는 것이 신천지고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가는 이유가 왜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거죠. 비진리를 말하는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다 보니까 반응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그럴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 자세를 잘 점검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대답하다가 결국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혼동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이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따라 그 어리석음에 대처해서 바르게 내가 대답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해 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미련한 자가 그 어리석음을 말하죠. 그러면 어리석음에 적합하게 그것에 반응해서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바르다면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권면이고 이것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결국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잘 그거를 대답해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서 옳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대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라, 그래서 변화되라, 구원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렇게 어리석음을 따라 잘 대답하지 만약에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혹은 he will be wise in his own eye.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그에 합당하게 그가 잘못 아는 거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을 깨우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알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된다, 대답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한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자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미련한 그런 죄악된 잘못된 습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계속해서 미스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미련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실수를 연발하고 연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7절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고 9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하는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냐.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이건 바보 같은 것이다. 미련한 자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수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안 되냐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면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참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물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그런 참된 그런 회개, 그 깨달음을 통한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회개라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련한 자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그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참 회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미련한 자의 근본적인 그 미련한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미련한 자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미련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자기가 미련한데 깨달음이 없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그런 완전히 그 소망이 없는 것, 절망적인 상태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는 그 어떤 미련한 자보다도 더 훨씬 절망적인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한 자보다 사실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더 낫다. 진정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함의 그 중심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중심 속에 그 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아직도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짓을 하고 계속해서 미련한 짓,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있는데 살아가는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미련한 모습의 뿌리에 근원에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교만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미련한 모습으로 계속 어떤 미련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